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개소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무엘상 14장 뒷부분에 사울의 업적을 알려주시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하나님 왕국을 다스린 지 초기 시기였죠. 3년이 채 안 됐던 시기였는데 마치 사울의 다스림의 끝이 임한 것처럼 벌써 사울의 업적에 대해 요약해 대해 보여주고 계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사울의 죄가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과 목자로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이미 사울의 왕국의 끝이 임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사울의 업적을 사울 다스림의 초기에 보여주시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업적을 실제로 보면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그리 흠잡을 데가 없는 업적이었죠. 아니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업적이었고요. 이룬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울의 업적을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안에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이 왜 버리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했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숨겨져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울의 업적, 사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업적을 보면 온통 사울뿐이었죠. 사울이 대적을 다 물리쳤고 사울이 이스라엘을 건지고 사울이 가장 큰 왕과 목자가 되어 사울이 모든 영광을 받는 업적. 그래서 사울의 삶이나 사울의 업적에 남는 것은 온통 그의 이름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빠져있는 온통 그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울의 업적에 관한 말씀을 따라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의 업적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말씀 중에 14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사울이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 승리하였고 이스라엘을 아말렉의 손에서 건졌는지 그 내용이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사울의 업적에 관한 내용의 한 부분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사무엘이 다시 증장하고요. 아말렉을 치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사울왕에게 가서 전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에 사울왕이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 사람을 치고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 사울의 승리가 복된 것이었는지, 이 전쟁을 치르는 사울의 삶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또다시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에 나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좋아 보여요. 다 잘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안을 들여다보면 15장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전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쟁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 자기 영광과 유익을 위한 세상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요. 그들의 탈취물 중에 좋은 것들은 다 자기가 취했고요. 더 나아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마치 자기 편처럼 살려두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위한 세상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해 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악을 너무나 잘 아세요.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같거든요. 사울도 그런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러한 죄를, 사울의 죄를 선포할 때에 사울의 죄를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보겠지만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보세요. Verse 19. 19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저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자기 것 얻는 전쟁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적으로만 보면 사울 왕의 승리고 사울 왕의 업적입니다. 아마도 사울 자신도 아니 전쟁은 이겼으니 그럼 된 거 아니냐 주장했을지 모르죠. 아 이 정도면 하나님 뜻 그래도 이뤄드린 거 아니냐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종한 것은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자기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불순종한 전쟁을 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선포할 때에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You didn't listen to the voice of God. 사울이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곧 보겠지만 그 안에는 복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는 너무나 큰 죄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냥 안 들은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왜 그런가를 이제 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비록 전쟁은 이기고 사울의 이름은 남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의 그 숨겨져 있던 악한 죄악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사울 왕국의 끝이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사무엘도 슬퍼하며 죽는 날까지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아요. 그렇게 심각한 죄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왕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토록 이 정도 전쟁을 치른 것 가지고도 불순종했다고 하시는 정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를 불순종한 사울의 죄악은 과연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 through 3. 1절에서 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왕에게 보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예전에 출애굽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되 완전히 진멸하라. 전쟁을 하되 어떤 전쟁을 하라고요? 진멸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진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우리 많이 알죠.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금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만 다 바쳐지도록 백성들이 취하는 것은 완전히 금해지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헤렘 전쟁에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헤렘 전쟁은 어떤 면이냐? 하나님 백성들 편에서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전쟁. 그렇죠? 그러나 대적들에게는 완전한 진멸이 임하는 전쟁.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전쟁이죠.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에게도 이 전쟁을 원하세요. 우리 안의 죄를 완전히 진멸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그 전쟁, 그런 예도,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그들을 죽이되 다 진멸하되 남녀, 소아, 젖먹는 아위, 우양, 약대, 나귀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고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울이 완전히 순종해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아말렉의 군대는 물리치는 것 이해하겠지만 아니 아말렉 백성들의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아니 갓 태어난 아기들 젖먹는 아기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고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도 취하거나 살려둘지 말고 완전히 쓸어버리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우리 몇 번 살펴보았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인가요? 아마도 사울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도덕적 기준대로 판단하여 야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런 잔인한 하나님. 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상은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다 주장하며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을 거고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너무 심한 전쟁을 요구하셨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울의 죄악보다도 아니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사울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잘한 거라.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신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까지도 우리 소견대로 판단하죠. 그리고 말씀까지도 우리 소견대로 판단해서 잘못됐다 이러고 살아요. 사울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 전쟁은 단순히 세상 나라들 간의 세상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이 구원 역사 속에서 진멸전쟁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멸전쟁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냥 세상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하시는 전쟁들은 다 사단의 백성들에게 뭘 집행하는 전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진멸 전쟁에 있어서 그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았다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모든 죄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셔야 하는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구원 역사 속에서 이 진멸 전쟁을 통해서 미리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심판이었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세상의 모든 첫 창조에 속해 있던 모든 뭐 그 안에는 백성들, 남자와 여자, 아이들, 아기까지 모든 이 세상 죄인들을 물로써 심판하신 것도 바로 그 심판이죠. 그와 같은 심판을 명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남녀노소, 아기 할 것 없이 다 완전한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첫 창조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까지 다 함께 완전한 진멸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진멸 전쟁에는 예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복음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멸 전쟁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부인하는 원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사단의 백성으로 드러난 죄인들이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단의 백성들의 우두머리인 사단, 오늘 본문에서는 아말렉의 아갑, 불쌍하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살려두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도말해야 하는 이 죄악들 불쌍하다 살려둘 수 있을까요? 살려두는 이유가 있죠. 왜 내가 아직 누릴 유익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고 남겨두는 거예요. 도말하지 않습니다. 죄악들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해야 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단의 백성들을 진멸해야 되는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면 크게 죄라는 거죠. 사단이 불쌍해서 남겨두면 크게 죄죠. 따라서 헤렘 전쟁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순종으로 자신을 바치는 전쟁이었고요. 그 심판이 집행되는 죄인들에게는 완전한 진멸이 임해야 되는 전쟁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말렉과의 진멸 전쟁이 그것이었어요. 아말렉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전쟁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전쟁이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세우셨다. 그 왕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완전한 진멸전쟁을 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왕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 아말렉의 것을 탈취하여 얻으려는 전쟁만 급급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울은 하나님 왕국의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 열방의 왕과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전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군대도 하나님 왕국의 군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여기에서 먼저 아말렉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아말렉. 그리고 아말렉은 진멸을 당해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였고 심판받아야 할 사단의 종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뭘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전에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출애굽 때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의 사건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었는가? 아말렉, 우리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여러 민족들이 나오죠. 뭐 모압, 암몬, 뭐 여러 족속들이 나오는데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었을까요? 아말렉. 아말렉은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 형 에서에게서 나온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도 있었지만 아말렉도 에서에게서 나온 족속이었어요. 창세기 36장 12절에 가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은 야곱에게서 나온 민족, 하나님 백성. 그러나 아말렉은 에서에게서 나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9장을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즉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구별하시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야곱과 에서 간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구원 역사 속에서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의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을 가장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그는 누구예요?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들과 사단 그리고 사단에 속한 사단의 백성들 간에 계속되는 전쟁이 구원 역사 속에서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현실이 구원 역사 속으로 오면 야곱과 에서와의 전쟁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쟁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범했던 큰 죄가 있었어요. 어떤 죄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을 막고 대적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죄악을 아말렉이 행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고요. 거룩한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생각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게 하셨던 그 내용인데 결국 모세의 손이 아론과 훌에 의해서 계속해서 들리게 하셔서 마침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즉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여 그들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때부터 그 내용은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때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말렉은 단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아말렉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던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사단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열방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단의 열방이 바로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과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가 깨져서 진멸당해야 하듯 아말렉도 진멸당해야 마땅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고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보면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아말렉 백성들 중에 속해 있던 겐 사람들은 이제 살려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겐 사람들은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말렉과 반대로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로 가면 예전에 민수기 말씀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모세의 처남 이었고 광야길의 안내자 역할을 해주었던 호밥이라는 자가 나와요. 바로 그가 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멸당하면서 건져지게 하시는데 어쨌든 사울왕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하신 진멸전쟁을 치루었느냐. 7절에서 9절에 한번 보세요. Verse 7 to 9.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명을 어기고요. 아말렉의 왕, 하나님 원수의 대표격인 사단격인 아각을 살려두었고요. 아말렉의 가축 중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진멸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 업적은 남기지만 하나님 뜻은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영광은 드러내지만 하나님 영광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 자기 임의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구원사역을 대적하는 원수처럼 행했고요. 자기 소견을 따라 오히려 복음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을 꾸짖으세요. 그런데 사울이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과 소를 취하였다. 다 하나님께 했다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위해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사울의 심판, 사울의 죄악을 선포합니다. 20절에서 23절 보시겠어요? Verse 22-23.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에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다만 하나님 좀 제사 좀 드리려고 그 몇 개 취한 것뿐이다. 뭐 그게 그렇게 잘못했느냐?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라. 순종이 없는 제사. 뭐라고 하세요?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를 드린 너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우상이었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었다면 순종했다는 거죠. 부족했더라도. 그런데 열심을 가장한 불순종이었다는 거죠. 열심과 정성이 있는데 열심과 정성으로 꾸며놓은 불순종. 그것은 우상 숭배였다.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였다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놓고는 다 말씀까지 하나님까지 다 바꿔놨어요. 순종이 없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열심과 정성, 우상 숭배였다. 결국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불순종을 끝으로 사울왕은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의 가문에서는 다시는 왕이 나오지를 못하고요. 왕위가 유다 지파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으로 가면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던 아말렉과의 전쟁이 구원 역사 속에서 결국 계속되고요. 이스라엘의 올무가 됩니다. 사무엘 하 1장에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오느냐. 사울이 이제 블라셋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때 부상 입은 사울왕을 마지막으로 누가 쳐서 죽이게 되느냐.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에 의해서 오히려 사울이 진멸을 당해요. 결국 자기가 진멸하지 못한 원수 대적에 의해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사울이 진멸하지 못한 아말렉에 의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백성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를 보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다시 재현이 돼요. 반복이 되고. 즉 사울왕의 후손이 나오고 아말렉왕 아각의 후손이 나와서 또다시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찾아와요.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어디에 이런 사건이 나올까요?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는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는 동안 바사 왕국이 들어서죠. 바벨론이 지나고 이제 바사 왕국이 들어서는데 그때 바사 왕국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가 하나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자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유다 백성 모르드게라는 자를 미워해서 모르드게가 속한 온 유다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사건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하만이 누구였느냐?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고요. 사울이 살려주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누구였느냐? 사울의 아비인 기스의 집안에 속한 사울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비록 바사 왕국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이러한 역사를 알고 있는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과 가문의 원수인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하만도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자기 가문의 그리고 족속의 원수였다는 것을 알고 분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을 자진멸하려고 하는 사건이 찾아왔다는 거죠.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그 모두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에스더서 3장 5절에서 6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 하나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계속돼요. 우리의 죄도 바로 끊어내지 않고 회개가 없으면 계속되고 자라간다는 거죠. 진멸전쟁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아말렉과 싸우고 그들을 도말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를 통해 하만과 하만에 속한 자들을 오히려 진멸하시고요. 아말렉을 도말해 주세요. 그렇다면 또 거기서 다 끝난 걸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은 진멸이 됐을지라도 그 뒤에 있는 사단은 아니었다는 거죠. 마지막 전쟁이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그 이름이 세상에서 완전히 도말되도록 하겠다. 그 아말렉이 가르쳤던 최후의 원수가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전쟁과 싸움들이 궁극적으로 가르쳤던 곳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인 사단의 머리를 깨고 완전히 진멸하여 승리하시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예수님이 성취하실 십자가 복음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쟁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백성들을 진멸하여 하나님 심판을 집행하는 사단의 머리를 깨는 전쟁을 해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쟁을 하지 않고요.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복음의 원수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셨는데 오히려 사울은 아말렉을 도말하지 않고 그 왕을 살려두고 그 소유는 자기가 취해요.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고 죄를 심판하시어 하나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죄인들은 그 사단을 물리치지 않고 자기의 세상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살려두고 죄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아말렉처럼 하나님이 진멸하셔야 마땅한 사단의 백성들 속에서 발견되는 거고요. 우리 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멸하셔야 하는 사단의 백성들 속에서 발견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겠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사울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멸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유혹을 멸하지 아니하였고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쁘신 뜻에 내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남겨둬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꾸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바꾸고 뭐 내 소견대로 판단해놓고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해야 했거든요. 진멸전쟁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요. 오직 우리 유익을 위해 우리 소견대로 세상 얻는 전쟁만 하기를 원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까지도 바꿔버려요. 하나님까지도 내 소견대로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을 위해 나는 이렇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뜻을 이루고 우리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우리 소견이 더 맞고 옳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열심은 있다. 그러나 온통 불순종의 열심. 그러한 마음들 드러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에 마땅한 사단의 백성들이었던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심판하시고 우리도 다 진멸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했는데 그 진멸하시는 심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 퍼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같은 죄인들 중에 자기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심판을 대신 다 퍼부으신 겁니다. 진멸전쟁을 하셨는데 심판이 집행되는 전쟁을 하셨는데 우리와도 우리가 진멸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진멸하신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뭔가요?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참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대신 다 가져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퍼부어야 할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그 아들에게 완전히 다 퍼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멸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진멸당함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또한 죽기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시어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시고 마침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완전히 승리하시는 완전한 진멸전쟁을 치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순종으로 진멸전쟁을 치른 자로 받아주시고요. 우리도 사단의 머리를 깨고 완전히 승리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시어 온 죄악 세상을 진멸하시고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모든 종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실 겁니다. 형제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어져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 하십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순종으로 열매 맺는 예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들으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는 진멸전쟁을 싸워가는 거예요. 진멸전쟁이라는 것,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죠. 우리가 죄를 완전히 도말할 수는 없겠죠. 완전하게. 그러나 매 순간순간만큼은 도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만큼은 죄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 죄를 진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또다시 죄를 짓더라도 내버려 두면 아각처럼 아말렉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멸전쟁입니다. 바로 이 전쟁을 싸우는 자들로서 사울과 같은 세상 죄인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왜? 사울에게는 이 전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예배, 순종이 없는 예배,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천국에 가면 우리 안에 남아있던 모든 죄가 다 진멸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들의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진멸전쟁이 그때 끝날 겁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비록 사단이 아말렉처럼 우리의 앞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선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승리한 자들로 천국 영광에 분명히 이를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은혜로 완전한 진멸전쟁을 싸우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도 우리의 싸움은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심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chapter 12 verse 1 and 2.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사울과 같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로 나아가 누가 내 자리에서 원수같이 행한 죄인처럼 진멸을 당하셨는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우리도 죄와 싸우고 순종하는 진멸전쟁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가 아직도 부족하고 한심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매 순간순간 죄에서 떠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전쟁 싸우게 해주시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 완전한 진멸전쟁을 승리한 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